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생명 살리기 동참합시다. 살렘 키르반이라는 사람이 쓴 생존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곁에서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만일 그 순간에 당신이 여전히 이 땅 위에 남아있다면 그때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그때를 위한 생존의 안내서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열처녀 비유 여러분 맨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결혼 예식이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결혼 예식을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는 날짜에 또 그 시간에 그렇게 결혼 예식을 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고 듣고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없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 처녀,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과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줄줄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결혼 예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결혼 예식을 밤중에 하고 그리고 참석하려고 나온 열 처녀면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 들어가야지. 왜 다섯 명은 남고 다섯 명은 들어가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혼 예식은 평소에 그들 삶 속에서 진행이 되어 오던 그런 결혼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혼 예식에 의하면은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고 싶지만은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결혼 예식은 밤중에 하고 참석을 할 사람들은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합니다. 인간이 존재해 온 역사 이래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 위에 강림을 하십니다. 온 우주를 가로질러서 오시겠죠. 어느 순간 이 땅 위에는 끌어올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끌어올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르파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최고의 기쁨 또는 낙가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극도의 황홀경 속에서 최고의 기쁨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하채는 것처럼 순식간에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숨겨져 왔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 죽은 자로 있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나팔 소리, 나팔을 불죠.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요. 아마 그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된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토모스, 여기서 이제 아토맥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아토모스, 원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호련이, 즉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찰나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금방 눈에 보였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랬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헬라어로 이두 보라, 이 말씀은요, 집중해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아야 할 때 이두라는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남아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 이사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아내가 있었는데 고개 잠시 돌렸다가 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엉뚱한 데 쳐다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이 이산가족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성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집중하라고 오늘 이 비유를, 열천을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의 열천을 비유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 쭉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열처녀 기론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그 결혼 풍습은요, 초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념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하는데요,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러 가면은 남자들은 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장인 어른에게 드립니다. 여자 부모에게 드리는 거죠. 이거는 여자를 사기 위한 돈이 아니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시로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감사의 표시로 드렸습니다.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것은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줌으로써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이 법적으로 성사가 된 겁니다. 이게 약혼식인데요, 이 약혼식은 결혼식과 똑같은 법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그럽니다. 약혼식을 파하면 결혼식을 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신랑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이제부터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소. 이 약속이 거기에서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때로부터 신랑은 이제 앞으로 함께 살 지역에 가서 집을 짓기도 하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집에서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를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신랑이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갖추게 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신부의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 기간은 누가 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고 그럽니다.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때와 그 시간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신부는 그때를 잘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부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치르고 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증표 하나를 주고 갑니다. 선물 하나를 주고 갑니다. 이걸 보면서 나를 기다려달라 그 말씀이죠. 근데 보통 이 약혼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대충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그래요. 1년 정도나 2년 정도에 걸치면은 집도 다 지을 수 있고 막 그때쯤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게 될 겁니다.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신부될 사람은 신랑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남자가 준 그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을 하고 결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은 모든 면에서 결혼과 똑같은 그런 효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약혼은 아직 미완성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아내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함께 만나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직 한 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미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간이 약혼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 기간을 1년이나 2년 정도로 이렇게 대충 잡는 것은요, 신부가 그 기간 동안에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기간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 전이기는 하지만 약혼과 결혼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요, 함을 준비해서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갈 때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때쯤 아마 올 것이다 해서 며칠을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그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 신랑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던 신부의 친구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정한 그 거리까지 나가서 맞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신랑 아버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이 되게 밤에 치러집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처녀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풍습에 의하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들러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랑이 와서 신부의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는요, 신부의 집에 와서, 신랑이 와서 그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와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는 이미 결혼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집을 지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신랑입니다. 신랑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아버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결혼 예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신혼집을 다 짓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혼인예식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신부를 위한 집을, 천국의 집을 건축하고 계시죠. 다 짓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이 오실 그날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등불과 기름이죠. 등과 기름입니다. 밤에 주로 열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몰래 신부의 집 앞에 도달을 하는데 공중을 말합니다. 공중에 예수님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들이 소리를 지르겠죠.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실제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들의 풍습에서도 이렇게 했었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순식간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서 끌려 올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하루파죠.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문이 닫힙니다. 진짜 결혼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이 결혼 풍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등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니, 그들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뭔가가 좀 부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과연 그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어주소서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겠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랑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열 처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계신 교도들이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10억 명 정도 중에는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가톨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빠져 있습니다.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풍조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속해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평신도가 있으면 여러분 다 거리감을 둘 겁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한 말 하고 다녀. 너무 열심을 가지더니 이상한 데 빠져버려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즉 신랑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겠다고 깨어있으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즉각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좀 작작 믿으라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게요? 물론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풍조들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가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예수님 재림이 속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것은요, 그 말 잘 못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10명의 믿는 자들 중에서도 5명만이 본인 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남았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그 말씀 아닙니다. 미련하든 슬기가 있든 이들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자가 슬기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미련하다, 미련함, 이것은 헬라어로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둔하다, 정신적으로 민첩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둔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뒤로 미루는 성도를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인가? 슬기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살피는, 내면을 보는, 신중한. 제가 어제 제가 가지고는 모든 그 주석을 다 뒤졌습니다. 헬라 사전 다 뒤져보고요. 성경책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 프로니모이의 뜻이 뭐냐면은 살피는, 내면을 보는, 신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요, 살피는 사람입니다. 살피는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이제나 저제나 다가올지 어떤 징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피는 겁니다.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랬죠.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을 보는 그랬습니다. 내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무슨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요, 남을 잘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는 사람, 나를 살펴보는 사람은 나 때문에 절망하죠. 나를 잘 평가합니다. 내 속을 잘 살펴보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아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면 세계를요, 잘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면 세계를 잘 살펴보았죠. 여러분, 정말로 슬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내 속에서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성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면 세계를 잘 살펴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을 잘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고 천국을 다녀왔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이 속에 그하는 죄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끌고 악한 쪽으로 가는 그하는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아버지의 원대로만 살고 싶은데 왜 내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성경책을요 이렇게 끼고 목에 깁스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그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그 뒤로 성경에 나가죠. 여러분,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성숙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은 자기만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잠을 자고 있다 한 사람 가버리는 이 사람 누구냐면 슬기로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내적으로 성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시대를 살펴보면서 주의 재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름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준비할 수 있는 삶입니다. 즉,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 있는 삶.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주의 재림이 다가온 이때에는 여러분 내적으로 성숙하셔야 됩니다. 내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서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내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숨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여러분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저 거기에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죠. 무엇을 쳐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을 쳐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을 닮은 성품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딱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만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수반되어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신랑에 가시면서 증표로 주고 가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 신랑이 주고 간 그 선물을 신부가 늘 보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반열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